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며 또 그 부르심에 불렀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허락하시며 깊은 주의 고난 속에 동참케 응답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루도 말씀 가운데 잡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응답을 내 주옵시며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믿음 가운데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라 나는 공강 사람이다는 고백 가운데 더 큰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나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속에서의 큰 고민과 또 그 가운데 자라감과 성장의 나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구원은 결코 오늘 우리가 죄의 길을 걷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은 막 죄에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양 그걸 정당화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오늘을 방종 이렇게 살고 한평생을 싸우지 않으며 산다는 그것이 구원의 대가인 것 마냥 방종하며 사는 것 또한 허용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 사망 가운데 살 것이 아닌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인 것 마냥 사는 그런 생활 또한 생활 자세 또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결코 죄를 합류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감사한 것이고 또 한평생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순간 영혼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맞지만 그 특권은 지켜나가야 되고 온전함으로 계속 나가져야 돼요. 우리가 깊어진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 자체가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이라는 말을 뭐랄까요? 표현하는 얘기들이에요. 싸운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냐?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점진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에 또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도리예요. 신학교 가면 구원론 배울 때 이것부터 배워요. 그죠? 계속 우리 강단에서는 다른 게 없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깊어진다. 이미 끝난 거지만 깊어져야 돼. 믿음으로 계속 믿지.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야. 순간 끝나는 거야. 순간 영원히 끝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이거는 구원의 점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갈 적이 없지만 계속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역임은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행위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권한과 특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거룩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성화는 점진성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성화.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것들이야. 이것이 로마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이거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론의 대표적인 백미와 같은 그런 책이에요. 오늘 8장을 보는데 8장은 특별히 해방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해방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엄격하게 무섭게 세밀하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령입니다. 영이다, 진리다, 성령이다, 그리스도영이다 다 같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앞에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이르러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는 고민이 사실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계속 그에게는 이런 갈등과 어떤 중첩과 겹침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 안 되었기 때문에 겪는 성화 과정에서 삶을 갖게 된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순간 이루어지지만 주 앞에 부르기 전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며 어두운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믿음이 자라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구원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더 이상 자라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포된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을 왜 주냐?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렇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가면서 자라가야 됐어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됐어요. 알아가게 하시려고 광야에 많은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부 안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깊은 어떤 비밀이고 진리의 내용일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전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보고 오늘도 하루 종일 13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예요. 저는 어려서 가난했지만 저에겐 빚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빚이었지 제 빚이 없었어요. 또 저희는 실향민 가족이고 이복 자손이기 때문에 친척이 없어요. 친척이 대대로 다 이북에 살았어요. 그리고 통일은 저한테 뭐 무관한 거였어요. 근데 자라면서 계속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 중요하다. 김정은 문재인 만나는 거, 대통령 만나는 거 제가 무슨 거기 관료라고 관심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유독 관심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아버지 이거 보고 들어가셨는데 이런 생각? 그런가 하면 제 본은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 거기 가면은 전주 최 씨 이렇게 시작된 그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지나가면서 야, 여긴가 보다. 야, 이러고 지나갔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서울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이북에 빚진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생각할 때마다 아, 통일돼야지. 이 생각이 있고 전주 그럴 때마다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뭐가 있는 거죠. 빚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의롭지 않은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분이 속전집을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것들을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사망해야 되는데 이 사망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지불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입니다. 한평생 생명에 대한 감각 없이 하나님을 짐작도 못하고 하나님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고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아, 야 로마 교회 너희들, 야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 아니냐? 그렇지 않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빚진 자가 맞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다. 남편이 있을 때 딴 남자 만나면 큰 불법이지만 남편이 죽은다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충족하기 위해서 빚진 자처럼 죄를 지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1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뭡니까? 죽을 것이로 돼. 어저께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봤습니다. 육신대로 뭡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갈라디아 5장 19절. 19, 20,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계속 성장되어지고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거슬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다 그런 것들이 육신의 일들인 것이죠. 이런 육신대로 충성되이 빚진 자처럼 막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려니. 이 죽다는 얘기는 되게 강한 얘기죠. 아까 꼼짝 못하게 하다. 그리고 뭐 끊어버리다.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 원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13절 말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행동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받다는 그 증거는 행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열매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말하고 있는 또 갈라디아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말미암아서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죽이기 시작하면 죽일 수도 없지만 어떤 상대 결론에 도달하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에 딱 도착하는 거야. 바울도 구원의 감사에서 살면서 이 구원을 삶의 열매로 삶의 행위로 무수히 드러내려고 싸웠을 것이에요. 근데 깨닫는 결론은 뭐냐? 14절이에요. 좀 읽었던 것처럼. 13절. 성령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실을 죽이면서 막 참으면서 내 믿음을 내 육으로 육신적인 노력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신적인 근면과 성실과 거룩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육신 가운데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결국의 모습인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는 좀 사전들 보니까 현재 동사래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행실을 죽이는 일들은 계속 죽여야 되는 현재 동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계속 한 번 딱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야. 어저께 죽였어. 오늘 끝이 아니야. 오늘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에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죠.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8장 그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노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와 죄성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옛날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 음역이 가득하여서 그 책 읽어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옷을 벗고 눈 속을 뒹굴렀대요. 이 음역을 없애려고. 근데 결론은 뭐냐? 발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렇게 싸웠지만 되지 않더라. 이런 참여를 그려지는 걸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서들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저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가 30대 중반? 아버님도 말대니까 저보다 한 36년이 많은 거예요. 36세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24이었고 그때. 저를 그때 낳은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36세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또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아빠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 그런 아빠라는 가까운 느낌은 지금도 도원이 그래요. 아빠 그랬으면 더 징그러워요. 동시 큰 애가 아빠 그러면은 내가 네 아빠냐? 이렇게 할 때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되게 먼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과 특권과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권고한 사람이 맞고 육신대로 구원을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성령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뤄놓은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말인데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고나이 그래요. 아고나이. 뜻이 뭐냐?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내 안에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징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순종할 마음을 크게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굽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것이야. 사탄이 계속 흑암이 어둠이 계속 흔들거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네가 자녀야. 이거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묻지 않으면 이 신분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내 자식이 아니었지만 자녀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곤고한 사람의 모습이 맞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17절,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계속 증언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자녀들은 싸우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일체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모습이고 그가 오실 때 그것이 더 확정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인 것이 확실하지만 나중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이 더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 계속 자라가고 완성되어 나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랄지 소혈의문답 대혈의문답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딱 받고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성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나감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육신적인 부분을 싸울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또 계속 말씀 속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게 말씀의 빛이고 길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가운데 나갈 때 빛이 임하고 길이 임할 때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삶을 온전히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 뭐예요? 질 것인데 이 생각이 있으면 못 싸워요. 그렇잖아요. 자녀로서 양자의 영으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단호하게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뭔가가 상속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상속자처럼 자녀처럼 하나님 도우시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에게 상속자이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함께 주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어주는 고난인 거예요. 삶을 통해 주어주는 고난과 갈등과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떤 것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이유예요.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왜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들. 그냥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전적인 섭리와 신적 작정 가운데 허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의로워서 꺼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꺼내주신 거예요. 꺼낸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광야를 가면서 살아내면서 구원과 갈등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끔 너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구원케 하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과정들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어려움이고 삶에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많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구원받았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지만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구원을 폭넓게, 너무 깊게, 너무 크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 임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들 받은 그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됨을 로마서 전장을 통해서 서신서 전장을 통해서 많게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전체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믿었던 보세요. 성경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27권에 거의 반이나 돼요. 이 얘기는 베드로의 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한의 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실을까? 그만큼 바울이 성경 전체를 읽는 신앙에 충족하기 때문에 바울 얘기를 많이 실은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바울 신앙이 후대들에게 혹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실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전체를 쓰게 하셨고 모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것이 맞다라면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믿음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꺼내요. 온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과 다윗 여러 인물을 꺼냅니다. 로마서에서 구약 인용이 신약에서 제일 많다니까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약 인용이 제일 많아. 그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구약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에요. 누구까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까지 등장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우린 그렇게 여겨진 바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있다. 바울이 믿고 있던 예수가 그 그리스도. 누가도 바울을 얘기를 중점적으로 사도행전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 3분의 2 이야기가 누가는 바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누가가 쓴 거예요. 제3자가 관찰자 입장에 쓴 거예요. 썼을 때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둬요. 그 얘기는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전체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때 많은 믿는 무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기준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쓴 성경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설교집을 한번 서점 가서 보세요. 바울에 대한 서신서가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사복음서도 많지만 서신서가 엄청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인 자로 한평생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상속자이면서 양장을 받은 자이고 그들은 그 구원을 더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기 위해서 싸움과 믿음의 싸움들이 순종의 싸움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라면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또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방종되어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행실로 나타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싸움에 앞장서 주시옵시며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크기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시달리며 곤고한 가운데 있는 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이 그들에게 큰 안정이 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드리며 깊어짐을 위하여 오늘을 또 싸울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을 드리기 인담을 내 주시옵시고 상속자로서 양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참 축복된 인생에 살기에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귀국길에 서둘고 있는 일반 사역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히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인담을 내 주옵시고 진행되고 있는 진례 사역과 또 IT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또 있는 수많은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당대 세계복음화 각 대륙 속에서 이루어지게 부족함없도록 힘을 더하시며 꿈불에 말아놨다 하나님이여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많은 경제가 필요하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일을 수송되는 전국의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참 순종하게 부족함없도록 인담을 내 주옵시고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질병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시며 더 깊은 복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여 오심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당대 세계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